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위해 베트남에 도착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늘 하노이 북한 대사관을 방문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현지 시각으로 이날 오후 5시경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등과 함께 숙소인 멜리아 호텔을 나서 북한 대사관을 방문했습니다. 앞서 23일 오후 전용 열차편으로 평양을 출발한 김 위원장은 중국을 통과해 26일 오전 8시경 중국과의 접경지역인 베트남의 동단역에 도착한 뒤 전용차로 바꿔 타고 하노이로 이동했습니다. 어제 정오 무렵 워싱턴을 출발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후 9시 15분에 하노이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보다 앞서 오늘 아침 하노이에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27일 단독 회담에 이어 만찬을 함께하는 것으로 정상회담 일정을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로 가는 전용기 에어포스 원에 오른 뒤 약 2시간 후 자신의 트위터에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기 위해 베트남으로 가고 있다며 매우 생산적인 만남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에 대해 추가 제재를 발표하는 등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어제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에서 열린 리마그룹 회의에서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자유가 복원될 때까지 계속해서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과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또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한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강조하며 마두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남미 10개국으로 구성된 리마그룹은 베네수엘라 임시정부를 지지하며 이날 회의에는 임시대통령을 자임한 야당 지도자 후안 과이도 의장도 참석했습니다. 과이도 의장은 이 자리에서 베네수엘라는 현재 위기 직전에 있다면서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한편 미 재무부는 이날 마두로 대통령 측 인사인 주지사 4명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늘 미국의 요청에 따라 긴급회의를 열고 베네수엘라 사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최근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인도가 파키스탄 지역 내 테러단체 기지에 대해서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인도 외교부와 국방부는 오늘 인도 공군 전투기가 파키스탄 영토 내 무장반군 자이시-에 무하마드의 훈련기지를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습은 자이시-에 무하마드가 추가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른 것이라고 인도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인도 고위 당국자는 이번 공습으로 기지가 완전히 파괴됐으며 무장반군 300여 명이 사살됐다고 밝혔습니다. 자이시-에 무하마드는 지난 14일 카슈미르 지역에서 40여 명의 희생자를 낸 자살폭탄 공격의 배후를 자처한 바 있습니다. 파키스탄 국방부 대변인은 인도 공군이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통제선을 침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피해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해군 함정 두 척이 어제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타이완 해협을 또다시 통과했습니다. 미 태평양 함대는 오늘 성명을 통해 미 해군 소속 이지스 구축함과 해군 화물 수송함이 25일 타이완 해협을 항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군 함대의 타이완 해협 통과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도 미국은 앞으로 국제법이 허용하는 어떠한 곳에서도 항공기 운항과 함정 항행을 통해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해협은 중국과 타이완 사이의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연결하는 전략 요충지입니다. 미 해군 함정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한 것은 지난 8개월 동안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2015년 이란 핵합의 협상을 이끌었던 모하마드 자비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어제 자신의 인터넷 사회연결망 SNS를 통해 나는 이 직책을 계속 수행할 수 없으며 그동안 모든 부족함과 잘못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임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자리프 장관이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 핵협정을 파기한 이후 이란 내 강경파들로부터 압박을 받아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산 루하니 대통령은 자리프 장관의 사표를 아직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뉴스를 마칩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26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하노이에 도착해서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베트남으로 떠나기 직전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강조하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미국의 여러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이번 회담에서 가시적이고 검증 가능한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구름이 많겠으나 중부지방은 밤에 흐리겠습니다. 그리고 북부 산지에는 오후부터 밤사이에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7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는 0도에서 11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미터, 서해에서는 0.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하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비핵화할 경우에 경제 강국이 될 것이라면서 북한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거듭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베트남 출국 직전 열린 주지사협회 행사에서 솔직히 말해 김 위원장이 그 어떤 누구에게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본격적인 비핵화 협상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 말하고 있고 큰 소리로 말하고 있다며 우리는 매우 좋은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북한의 경제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비핵화를 원하고 있으며 김 위원장은 경제와 관련된 속도에 있어서 많은 기록들을 세우는 나라를 갖게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많은 도움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은 받을 수 있는 모든 도움을 필요로 한다며 알다시피 북한으로 유입되는 상품의 92% 정도가 중국을 통과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진핑 주석은 매우 잘해왔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 34분 전용기인 에어포스 원에 올라 베트남 하노이로 출발했으며 현지 시간으로 26일 오후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3일 오후 전용 열차편으로 평양을 떠난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날 베트남에 입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발 약 2시간 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김정은과의 만남을 위해 베트남으로 가고 있다며 매우 생산적인 만남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게시한 트위터 글을 통해서도 이번 회담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었습니다. 특히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북한이 순식간에 경제 강국이 될 것이라며 비핵화 없이는 그저 지금과 같을 것이지만 김 위원장이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오후에도 트위터에 자신과 김 위원장이 1차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이뤘던 진전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비핵화라는 말과 함께 물음표를 표기했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열린 주지사협회 모임에서 매우 위험했던 세계의 한 지역, 즉 북한에 대한 완전한 비핵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자신은 서두르지 않고 있으며 제재도 없애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서두르지 않는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나는 무기 실험을 원치 않을 뿐이며 실험이 없는 한 우리는 만족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아무것도 포기한 게 없다는 사실도 강조했습니다. 제재를 비롯한 모든 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에겐 특별한 느낌이 있고 매우 좋은 어떤 것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되지만 어쩌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미북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오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특별 열차편으로 하노이에 도착해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잠시 후 전용기편으로 도착할 예정입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5일 정오 무렵 전용기인 에어포스1을 타고 워싱턴을 떠난 트럼프 대통령은 베트남 시간 26일 밤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인 메리엇 호텔 앞은 보안과 경비가 더욱 삼엄해졌습니다. 이미 보안 강화 구역으로 지정된 호텔 인근에는 무장경찰과 군인들이 삼엄한 경계를 펴고 있는 가운데 투숙객들은 모두 금속 탐지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수행원에는 믹 멜버인이 비서실장 대행과 세라 해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호건 기들리 부대변인 등이 포함됐고 당초 알려진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은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의 일정도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하노이로 향하는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27일 저녁 김정은 위원장과 단독으로 만난 뒤 만찬을 함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찬에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멀베이니 비서실장 대행, 통역 등 3명이 배석하고 북한 측도 보좌관 2명과 통역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만찬 장소와 회담장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다음 날인 28일 본격적인 비핵화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두 정상은 단독 정상회담과 확대 정상회담에 이어 오찬을 함께하면서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비핵화와 새로운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행 전용기에서 인터넷 트위터에 김정은 위원장과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국 직전 열린 주지사 협회 행사에서도 김정은 위원장과 매우 좋은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비핵화가 북한의 경제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현지 시각 26일 아침 8시 10분 동당역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대기 중이던 차량을 타고 2시간 30분을 이동해 하노이에 입성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탄 차량은 베트남 당국의 호의를 받으며 삼엄한 경계 속에 숙소인 멜리아 호텔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지난 23일 전용 열차를 이용해 평양을 출발한 지 65시간 만입니다. 이후 김 위원장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현지 시각 5시쯤 첫 외부 일정으로 북한 대사관을 방문했습니다. 김영철 노동부 부위원장과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이 동행했습니다. 대사관에서 김 위원장은 김명길 대사 등 직원들을 격려하고 업무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보다 하루 먼저 하노이로 출발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도착 직후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정상회담이 북한과의 변화된 관계, 항구적 평화 구축,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해 싱가포르 합의를 진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폼페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보다 하루 먼저 하노이에 도착한 데 대해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회동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이번에는 회담이 열리는 하노이 시민의 분위기를 알아보겠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베트남의 하노이 시민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과거의 아픔보다 미래를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노이의 발전상을 보고 군사력보다 주민들의 삶 개선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나타냈습니다. 하노이에서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노이 수도권에 있는 한인업체에서 운영 통역팀장으로 일하는 베트남인 반 씨의 가족은 미국과 한국에 대해 아픈 과거사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예전에 미국과 싸웠을 때 전쟁에 참가했어요. 많이 힘들고 제 아버지도 상처 받았어요. 종이 받고 지금 무릎에서 상처 받았는데
베트남 공산군으로 참전해 미군, 한국군과 싸웠던 부모는 고엽제 피해 때문에 전쟁 후에도 후유증을 겪어 미국에 대한 거부감이 아주 컸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쟁 후에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베트남이 개혁 개방을 통해 경제가 발전하면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과거보다 미래가 중요하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반 씨는 말합니다. 이 때문에 하노이 국립대학의 한국어과를 지원할 때도 부모는 그의 결단을 지지했고 지금은 자신뿐 아니라 베트남 대부분의 젊은 세대가 과거의 증오보다 현재와 미래의 번영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베트남 나라는 발전 하려면 네. 그 미국이랑 그 다른 나라이랑 그 협조해서 그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거 있고 현재하고 미래 중요한다고 생각해요.
차량 공유업체인 그랩택시를 운전하며 한 달에 $1,000 정도의 수입을 올리는 40대 초반의 응우엔 떤닌 씨도 베트남 전쟁은 오래전의 일로 잊었다고 말합니다.
It's no problem. For a long time we forget.
최선은 미래를 보는 것이지 과거에 빠져 있으면 개인도 국가도 발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노이 시민들의 이런 생각은 1986년 국가의 경제가 바닥을 친 절박한 상황에서 이념과 명분보다 실리를 택한 베트남 지도부의 도이모이, 즉 쇄신 정신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과거의 실패에 대해 수뇌부가 치열하게 논쟁과 공방을 벌이고 당이 실수와 능력 부족을 인민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한 뒤 천명했던 도이모이는 베트남의 옛 빈곤과 오늘의 번영을 가르는 분수령이 됐습니다. 레 호아종 베트남 외교부 차관은 최근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런 베트남의 개혁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ietnam would like to become to be an active and responsible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일원이 되기 원하는 베트남의 자세가 개혁 과정의 성취를 북돋았고 지금도 베트남은 현대 국가가 되기 위해 노력 중이란 설명입니다. 하노이에서 1955년부터 아버지에 이어 2대째 옷가게를 운영하는 웅웬 아인툭 씨는 도이모이 전으로 돌아가고 싶냐는 질문에 손사래를 쳤습니다. 도이모이 전엔 정부가 지시한 유니폼만을 만들었지만 이후 장사를 자유롭게 하면서 제품도 다양하게 만들 수 있고 고객도 많아져 수입이 크게 늘고 삶은 안정됐기 때문에 당연히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하노이 시민들은 26일 미북 정상회담을 위해 시내에 도착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런 발전하는 베트남의 모습을 잘 살펴 북한에도 적용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툭 씨의 딸인 30대 후반의 웅웬 앙옌 씨는 유창한 영어로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 같다며 이를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What happened in Vietnam now? And if you give up the nuclear weapon, maybe you can similar, or maybe the American can support the North Korea.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북한도 베트남처럼 될 수 있고 미국의 지원을 받는다면 베트남보다 더 발전하는 한국 같은 나라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동의하고 그렇게 되길 바란다는 겁니다. 툭시 모녀의 가게에서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진 티셔츠를 산 18살의 웬미하이 씨는 북한의 군사력은 강하지만 주민들의 삶은 가난하다는 걸 인터넷 등을 통해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이 씨는 그러나 정부 지도자에게 더 중요한 건 국민의 삶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하노이 방문을 통해 미국과 평화롭게 지내는 베트남을 본보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하노이 시민들의 조언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 하노이에서 VOA 뉴스 김영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2차 정상회담이 27일,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립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하노이 현지에서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가 닷새 넘게 실무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2차 정상회담의 주요 쟁점은 무엇이고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는지 박형주 기자와 함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 이후 두 정상이 8개월 만에 다시 만나는 이유가 뭘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죠.
네, 지난해 싱가포르 회담에서는 두 정상이 새로운 양국 관계 수립,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 그리고 한국전 참전 미군 전사자 유해 발굴과 송환, 이렇게 네 가지 항에 합의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24일 언론 인터뷰에서 일부에서는 진전을 이뤘고 일부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지난 8개월간을 평가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 지난 싱가포르 합의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진전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그렇다면 정상 간의 협상 테이블에 오를 구체적인 의제는 정해졌습니까?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지난 12일 2차 정상회담 의제는 12가지 이상이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비건 특별대표는 김영철 북한 대미 특별대표와 하노이에서 지난 21일부터 닷새째 실무 협상을 벌였습니다. 협상 내용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싱가포르 공동성명 4개 분야로 나눠서 각각의 항목을 구체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가 핵심 쟁점이 될 텐데요.
예.
먼저 북한 측에서는 어떤 카드를 제시하고 있습니까?
일찌감치 북한은 폐기했던 풍계리 핵실험장,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에 대한 사찰을 수용할 뜻을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의 상응 조치를 전제로 한 영변 핵시설 폐기를 약속한 바 있죠. 비건 대표는 지난달 스탠퍼드 대 강연에서 북측이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과 그 이상의 시설을 폐기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특히 김 위원장이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의 폐기와 파괴를 약속했고 그리고 더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더 할 수 있다 이것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의미하는 걸까요?
지난 21일 백악관에서 고위 당국자가 언론에 전화 브리핑을 했는데요.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심을 둘 사안으로 비핵화 의미에 대한 상호 이해,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동결, 로드맵과 관련한 협력을 꼽았습니다. 여기서 동결이라는 표현을 주목하게 되는데요.
예.
비건 특별대표가 앞서 거론한 이른바 플러스 알파가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 동결을 의미한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데는 최근 워싱턴 조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비판과 무관치 않을 텐데요. 미 언론과 정보당국은 북한이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도 핵과 미사일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끊임없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도 시간이 걸린다,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이루는 과정으로 바로 이 동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제공할 상응 조치로는 어떤 것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물론 북한이 어떤 비핵화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상응 조치 수준도 달라질 텐데요.
예.
미국은 영변 핵시설 폐기와 사찰 등을 요구하면서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개설, 그리고 인도주의 지원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비건 특별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끝낼 준비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한국 청와대도 25일에는 2차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원하는 상응 조치는 제재 완화 아닌가요?
예, 제재 완화 여부가 바로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쟁점입니다.
예.
북한이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의지를 표명한 최대치인 영변 핵시설 폐기, 이에 대한 상응 조치로 바로 제재 완화가 주어질지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 대한 신고와 검증, 폐기를 수용하고 미국이 일부 제재를 완화하고 금강산 관광 또 개성공단에 대해서 제재 면제를 해줄 가능성도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만 확인된 내용은 아닙니다.
예.
폼페오 장관은 하노이로 출발하기 직전인 24일까지도 언론 인터뷰에서 제재 완화의 기준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만나서 담판을 지을 가능성이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VOA가 인터뷰한 전직 관리들은 지난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도 최종 결정은 당일 두 지도자가 만나서 했다면서 이번에도 역시 그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 일정이 1박 2일입니다. 폼페오 장관은 원하는 결과를 얻는 데 필요한 만큼 시간을 할애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하노이 출국 전에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북한은 순식간에 경제 강국이 될 것이지만 비핵화 없이는 그저 지금과 같을 것이라면서 김 위원장은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끝으로 이번 회담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백악관 안과 밖이 상당한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나 백악관 기자들에게 그리고 자신의 트위터에 계속해서 큰 성과를 기대한다라면서 낙관론을 피력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폼페이오 장관은 24일 언론 인터뷰에서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고요.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미국 언론도 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과 제재 완화가 핵심 쟁점으로 쉽지 않은 담판이 예상된다면서 양측이 합의를 이룰 만큼 충분한 실무 협상을 벌였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MBC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모호한 비핵화 약속을 대가로 주한미군 철수를 약속한다면 최악의 결과라는 전직 고위 당국자의 우려를 전했고요. CNN 방송은 이번 회담 전망을 높은 위험, 낮은 기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형주 기자와 함께 하루 앞으로 다가온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주요 쟁점은 무엇이고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는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일 27일 시작되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 자, 이 자리에서는 미북 비핵화 협상의 중대 기로가 될 전망입니다. 싱가포르에서 1차 회담 때와 같은 원론적인 합의에 그칠 경우에 앞서 논의를 한 바와 같이 협상의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이번에는 윤국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내일 단독 회담과 만찬을 시작으로 이틀간 여러 차례 회담을 한다죠.
예, 이번에 반드시 성과를 거두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두 정상이 첫날 단독 회담과 만찬에 이어서 둘째 날에도 여러 차례 회담을 열기로 한 건 당초의 예상을 뛰어넘는 일정인데요. 회담 결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예, 북한의 비핵화 관련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질지 여부입니다. 북한이 보유한 과거와 현재, 미래의 핵을 폐기하고 검증하는 데 대해 미북 양측이 상당한 진전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비핵화 협상에 대한 회의론이 더욱 커지고 추가 회담의 동력을 얻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 때와는 달리 비핵화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진전이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합의가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에 머문 것은 잘 알려진 일입니다. 그나마 그때는 70년간 적대관계에 있던 미국과 북한의 국가 원수가 만난 것 자체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인 만큼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고 정상 간 신뢰를 쌓는 것이 비핵화라는 긴 장정의 성공을 위해 필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미국의 대통령이 외교관계가 없는 나라의 정상을 8개월 사이에 두 차례나 만나는 것이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만큼 북한 핵이 미국의 큰 위협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관심사라는 의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가 중단됐고 미국에 대한 위협이 크게 줄었다는 것으로 비판적인 여론에 맞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는 것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여건이 그만큼 절박한 측면이 있죠?
맞습니다. 우선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데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많습니다. 당연히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회의론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사사건건 자신에게 반대하는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된 현실과 트럼프 행정부의 거의 모든 정책에 비판적인 주류 언론과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 운영의 동력을 회복하고 내년 재선에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면 북핵 문제에서 괄목할 만한 진전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구체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 회의론을 넘어 비핵화 협상 무용론이 제기되지 않을까요?
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1차 정상회담 이후 폼페이오 장관을 네 차례나 정상 평양에 보내고 여러 차례 친서를 주고받는 등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면 더 이상 비핵화 협상을 지속하는 데 대한 비관론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그렇게 되면 추가 정상회담을 비롯한 비핵화 협상의 동력이 급격히 사그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도 이번에 구체적인 진전이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4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병진 노선을 폐기하고 경제 발전에 매진한다는 입장을 공식 천명했습니다. 또 북한의 일반 주민들이 읽는 관영 노동신문은 최근 논평에서 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을 돌아서거나 물러설 자리가 없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만큼 피폐해진 경제 건설과 관련해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북한 내부에도 비핵화에 반대하는 주장이 있겠지요?
예, 북한과의 협상에 핵심적으로 참여했던 앤드류 김 전 중앙정보국 CIA 코리아 미션 센터장은 북한 내 모든 사람이 김정은 위원장의 핵포기 결정에 동의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핵포기의 이유로 제시했던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김 위원장도 국내적으로 곤경에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특보는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 회담에 이어 이번에도 구체적인 성과가 없으면 군부에 할 말이 없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북 양측이 이번에 성과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미북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해법은 이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과감하게 비핵화 조치를 취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신속하게 상응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선제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비핵화와 상응 조치가 연동돼 있는 마당에 확실한 핵 폐기도 이렇다 할 보상도 없는 회담 결과는 두 정상 모두에게 실패가 될 전망입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의회 동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의원들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북 협상에 관한 요구를 담은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잇따라 보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북한의 비핵화에 가시적이고 검증 가능한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원 민주당 중진 의원들은 2차 정상회담의 초점이 북한의 비핵화를 확보, 감시, 검증하기 위한 원칙에 입각한 외교적 길을 마련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밤 메넨데즈 의원 등 8명의 상원 의원들은 24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진지한 외교 계획을 실행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기에는 북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검증 가능하게 동결하고 되돌리기 위한 순차적 과정이 포함되며 동시에 적절한 제재와 다른 종류의 압박, 강력한 억지태세, 그리고 강화된 동맹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차 정상회담은 반드시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이고 검증 가능한 진전과 북한과의 긴장 완화를 입증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서한에는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 이후 미북 협상과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이 없다는 민주당 내 우려가 반영됐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싱가포르 회담 이후 김정은의 행동에 변화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줄곧 진전을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미 정보 당국은 북한의 행동이 비핵화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평가해 여전히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난 싱가포르 회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의 지도자로 알려진 김정은에게 적법성을 부여하고 그가 세계 무대에 설 수 있도록 용인했다며 이로 인해 미국의 최대 압박과 제재 정책은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의 대북 정책을 만들기 위한 의회와 행정부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비공개 브리핑을 포함해 미국의 정책과 전략 그리고 외교적 관여에 관한 정례 브리핑을 위한 과정을 마련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서한은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 외교군사정보위원장 3명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북 협상 정보를 의회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지 3일 만에 나왔습니다. 앞서 하원의 엘리엇 앵겔 하원 외교위원장과 애덤 스미스 군사위원장, 애덤 시프 정보위원장은 지난 21일 서한에서 1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한 번의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에게 2차 정상회담 이후 7일 이내 의회에 모든 회담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미군 유해 전원 송환 요구를 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공화당의 번 뷰캐넌 하원 의원은 지난 21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유가족들은 이미 반세기 이상 가족들의 유해가 송환되길 기다려왔다며 북한의 모든 미군 유해를 즉각 송환하고 유해 공동 발굴 작업 재개도 요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베트남은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지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의회 내 베트남 코커스 공동의장인 민주당의 조 로프그랜 의원과 공화당의 크리스토퍼 스미스 의원 등 3명의 하원 의원들은 지난 19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개탄스러운 인권 유린 기록을 갖고 있는 베트남 정부는 2차 미북 정상회담 주최국으로 선정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북 정상회담 장소를 재고할 수 없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베트남 방문 중 그곳 지도자들에게 인권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외에도 일부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51년 전 나포된 미 해군 함정 푸에블로호 반환을 요구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과 미북 이산가족 상봉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은 북한이 정말로 비핵화에 진지한지 판가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 합의하는 내용에 따라 김정은 위원장의 진짜 의도를 가늠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 DC 조지타운대에서 핵무기와 한반도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이번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취할 조치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일부 핵시설 폐쇄와 국제사찰단의 현장 검증 등 미국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항에 동의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What we need to see from Kim Jong-un in order to know that this is a different playbook is reciprocity. If we see evidence of acceptance of reciprocity, that can be evidence that there is change going on in the North Korean approach to the world.
북한이 진짜로 달라졌는지 확인하려면 미국 측 양보에 상응하는 김정은의 조치가 나와야 하며 그런 조치가 나온다면 북한에 정말 변화가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이어 북한은 스스로를 국제 규범에 적용받지 않는 아웃사이더로 규정해왔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미국 등 외국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양보를 취하고도 제대로 된 상응 조치를 한 적이 거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이번에 북한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한다면 진정한 변화를 향한 본심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수미테리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더 이상 비핵화를 진행시킬 마음이 없을 경우에 주목했습니다.
If the intention is not there, then what I'm saying is they're going to drag this out and then these three facilities are going to be what we're talking about for next two years.
북한이 기존에 내놓은 영변과 동창리, 풍계리 폐쇄 이후 더 이상 의제를 확대시키지 않고 계속 이들 시설만 갖고 논의하려 한다면 이는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의미라는 지적입니다. 테리 연구원은 그러면서 이럴 경우 북한은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논의하기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시간을 끌며 제재 완화를 노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북한 전문 사이트인 38노스의 조엘 위트 국장은 영변 핵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기회에 북한으로부터 폐쇄와 검증에 대한 확답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re's a new uranium enrichment plant there and they may even produce tritium for hydrogen bombs there. So it's actually a higher value target than many people give it credit for.
국제사회가 마지막으로 사찰했던 2000년대 이후 영변에는 새로운 우라늄 농축시설이 들어섰으며 수소폭탄을 위한 트리튬을 생산할 수도 있고 따라서 영변은 일각에서 평가하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표적이라는 주장입니다. 전문가들은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전략 수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소속 전직 고위 관리들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구체적 비핵화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은 낮다며 부분적 비핵화 합의에 그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웬디 셔먼 전 국무부 정무차관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반드시 도출해야 할 최소한의 결과로서 상세한 협상 윤곽과 합의된 비핵화 정의를 꼽았습니다. 셔먼 전 차관은 25일 하버드대 벨퍼 과학국제문제연구소에 소속된 전직 관리 등 동료 전문가들과 함께 내놓은 2차 트럼프 김정은 정상회담 전망에서 구체적 단계는 그 다음이 될 것이라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 향후 북한과 미국이 주고받을 수 있는 현실적 상응 조치들을 제시했습니다. 북한이 모든 영변시설을 검증 가능하게 폐기하는 데 동의하고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상세한 신고를 약속하며 미군 유해 송환을 보장하고 계속되는 협상에 관여한다면 미국이 동의할 조치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경우 미국은 동맹국들과 협력해 미북 연락사무소 설치와 경제발전 증진을 위한 소규모 유해 조치를 한국에 허용하고 종전선언 절차를 규정하는 데 동의할지도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탐도닐론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차 정상회담 개최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도닐론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을 비핵화 길에 관한 세부 논의에 가장 준비가 부족한 인물로 평가하며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1대1 만남을 순조롭게 마음껏 이용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7월 헬싱키 미러 정상회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중과 의회 그리고 행정부 고위 관리들은 여전히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무엇이 논의됐는지 완전한 이해가 없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정보와 경험이 심각히 부족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정상 간 1대1 개인적 외교를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은 미 국가안보에 실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어떤 국가안보 전문가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과 1대1로 만날 것을 권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이번 2차 정상회담이 구체적 진전을 이룰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한 미 전문가 방문과 같은 상징적 조치를 넘어선 상당한 구체적 결과를 양산할 가능성은 낮다는 겁니다. 또 이번 정상회담은 올해 말 열릴 수 있는 3차 미북 정상회담에 맞춘 큰 거래 협상 약속에 불과한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유로는 미북 간 이견이 크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남북 경협에 대한 제재 해제를 대가로 영변 핵시설을 검증 가능하게 폐기하겠다는 김정은의 제안을 수용하길 바라고 있지만 미국은 큰 경제적 보상을 주지 않고 북한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 조치를 얻으려 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북핵 6자회담 협상에 참여했던 윌리엄 토비 전 국가핵안보국 부국장은 미북 양측이 임원 정상회담에서 알려진 핵시설에 대한 부분적 제거 합의를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핵무기 프로그램 제거에 관한 포괄적 로드맵 합의가 이상적인 결과지만 여기에 훨씬 못 미치는 북핵무기와 핵물질 생산 역량을 남기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분적 비핵화는 비핵화가 아니라며 이번 회담이 종전선언으로 이어진다면 북한의 경제 정치적 이득을 줘 미국보다 북한의 이익을 더 진전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공감하면서도 미북 협상에 보다 긍정적인 견해를 내놨습니다. 북한의 일부 핵무기 보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점차 형성되고 있고 미 본토에 대한 위협 제거가 우선이라는 주장입니다. 존 박 선임연구원은 2017년 화염과 분노 전쟁 위협과 비교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최근 서한 교환은 싱가포르 회담 후속 협상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폐기하고 그 뒤에 비핵화하는 방안은 일련의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대북 제재 완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미북 정상은 각각 성공에 관한 주관적 정의를 고안하는 데 능숙함을 입증해왔다며 이는 하노이 회담과 그 이후 정상회담에서도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경제적 발전을 포용하고 최소한의 핵 억지력을 보유하는 한편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것은 주요 당사자들 사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이 실험 중단을 통해 계속 미 본토를 위협하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이 일부 핵 억지력을 보유하는 방안을 용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 대한 위협 제거가 우선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레이엄 엘리슨 하버드대 교수입니다. 엘리슨 교수는 미 국가이익의 우선순위는 먼저 미 본토에서 핵실험이 없는 것, 북한이 미국을 핵무기로 공격할 역량을 갖지 않는 것, 그리고 또 한 번의 전쟁이 없는 것이라며 이런 모든 사안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갖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강조하며 북한이 핵무기를 모두 버릴 가능성은 낮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래 미국은 더 안전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미국 동남부 켄터키주에서 살고 있는 바오로 김 씨의 사연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이야기 계속해서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을 마치고 지친 몸으로 종종 외식을 즐기지만 오늘은 집에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공기에 수북이 밥을 담아 취재진에게도 내놓는 바오로 김 씨의 부인 에스더 김 씨.
이게 북한 음식이에요?
그냥 제식이에요.
고향에서 이렇게 해드셨어요?
네.
에스더 씨만의 손맛이 담긴 음식들. 생선을 말려 양념하고 매운 고추를 볶고 명란젓갈에 얼큰한 생떼찌개에 윤기 흐르는 밥. 저녁상은 고향 음식들로 푸짐합니다.
어우 맵네요.
왜냐면 매운 거를 너무 좋아해.
늘 먹는 고추는 진짜 아무 사람 못 먹어요.
매운 고추네요, 매운 고추. 이 북한 음식이라고 하셔가지고 먹었는데 엄청 맵네.
6년 전 미국에 처음 와 일을 배우던 때. 그때만 해도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남편 밥상을 차리는 일이 일하는 것보다 힘들었습니다.
한 2년은 아침에 이제 7시면 회사 출근하는데 7시에 같이 출근했어요. 도시락 싸들고 같이 출근했지만은 매일 1시, 2시. 1시, 2시. 1시에 들어온 것만 해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3시. 그때 들어와가지고 대충 뭐 이제 진짜 제대로 씻기도 싫을 정도로 힘들거든요. 남편 밥에 먹이는 거 더 힘들었어 저는. 솔직한 말로. 근데 남편은 먹여야 되잖아.
몸이 천근 같고 무겁게 느껴져 남편 저녁상을 차리고 다음날 도시락까지 싸고 나야 긴 하루가 끝났던 그때 그 시절. 50대 탈북 여성 에스더 김 씨는 지난 2012년 한국 국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한국을 방문한 바오로 김 씨를 만났습니다.
네, 그 부담 없이 그냥 반가웠어요. 반갑고 그래가지고 북한에서 살 때가 행복하셨죠? 딱 이러면서 얘기하는 게 너무 이제 그 말이 굉장히 듣기가 좋았어요.
한국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성실하게 저축도 하며 남부럴 게 없었던 에스터 씨는 탈북한 지 20년이 지나도록 안정을 찾지 못했던 한 탈북 남성이 마음 쓰였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쓰인 마음 때문에 부부의 인연까지 맺었고 미국으로 온 겁니다.
쓰지 못하니까 그걸 뿌리 묻히겠더라고요. 네, 혼자 못 버리겠다는 그런 마음이 더 컸어요. 그래, 내가 뭐 돈이 없어도 내가 지금 현재 열심히 사니까 이 사람하고 같이 가서 또 열심히 살면 뭐 못 살 게 뭐가 있겠냐 이런 생각으로 그냥 따라왔어요.
세간살이와 집, 직장, 두 달 동안 한국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3개월짜리 관광 비자를 받고 무작정 미국행을 택했던 에스터 김 씨.
미국에서 하루하루 뭘 하고 사셨어요?
청소를 했어요. 처음에 가서 청소할 때는 같이 나가고 그때는 그냥 모르니까 룰을 알아요. 따로 나가고 모르니까 그냥 신분이 있어야 되는 것도 모르고 그때는 금방 와서 청소 나가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그냥 따라다녔어요.
당시 바오로 씨는 현장에서 도우미로 장판 시공을 배웠지만 사실 잔심부름이나 하는 정도로 1년을 일했습니다. 그리고 바오로 씨는 독립할 결심을 했고 미국 회사와 계약을 맺고 일을 배웠습니다. 에스터 씨도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한테 이런 잡을 줬어요. 장판을 배워라. 그래서 거기 가서 배웠어요. 둘이 가서. 네. 배워가지고 호텔에서 자고서 너무 힘들었다는 거는 진짜 어떻게 표현을 못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저로서는 진짜 힘들었어요. 남편도 힘들죠. 모르니까 이거 일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할 줄 아는 건 없지.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힘들죠. 얼굴 허벅같이 이렇게 붓죠. 새벽 1시, 2시까지 커피 매일 흘리죠. 진짜 죽고 싶었다니까요. 극단의 생각까지.
말 그대로 죽을 만큼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너가다가 뭔 말인지 몰랐고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 죽고 싶었어요. 사실은 이게 아닌데 저는 제가 꿈꾼 생활은 이게 아니었는데 전 나름대로 잘하고 싶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시간들 이제는 또 여기에도 뭐 이러다 보니까 배워야 되겠다. 진짜 하고 있어도 배웠어요. 나는 재밌어.
깔끔한 가운을 입고 전자 부품을 만지며 편안하게 일을 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건축 현장에서 장판 시공자로 훈련받았던 시간은 지금 떠올려도 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미국에 왔을 당시 몰랐던 체류 신분에 대해 알고 난 에스더 씨는 결혼을 후회할 만큼 갈등을 겪었습니다.
남편 믿고 시민권 딸 때까지 있으면 돼요. 그러더라고. 아니 그동안에 나는 불법으로 절대로 못 살겠다는 거지 내가. 나는 절대로 불법으로는 안 못 살겠다. 가야 되겠다. 근데 그게 좀 깨끗하게,
따뜻하게,
네, 걷게 살고 싶은데 그게 이제 엉망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부터 숨 막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남편이 그 다음에 가지 말라고 이제 설득을 하더라고. 이제 신분이 이제. 다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제 내일 모레 당장 변호사 만나서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제 하자고 그래서 변호사까지 갔었어요. 만나러
변호사를 만나도 뾰족한 수는 없었고 남편을 혼자 두고 한국으로 들어갈 수도 없었던 에스터 씨 체류 기간 3개월이 끝나던 날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7시에 남편과 출근하고 새벽이 되어야 집에 돌아오는 시간을 반복하는 고된 노동을 감당했습니다.
잡이 이 잠깐 잡이 굉장히 세심해야 돼요. 꼼꼼해야 되고 진짜 이게 문제가 그 견적 큰 거 진짜 문제가 없이 깔끔하게 잘 해야 되는 게 진짜 쉬운 거는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진짜 굉장히 큰 역할이 내가 중요하죠. 왜냐면 우리 남편도 역시 자기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것까지 세세하게 다 먹잖아요. 그거를 내가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이제
돌이켜보면 3년이 고비였습니다. 6년 전 무작정 남편을 따라 나선 길이 그리 고달플 줄 몰랐지만 지금은 남편의 최고의 보조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고비를 지나니 미국에서의 성공의 기회가 이런 것이구나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발전해가지고 이제는 남편 혼자서 출근하고 자제 스케줄 받아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밥 먹고 같이 나가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편하죠. 남편도 편하고 그만큼 우리가 일 속도가 빨라졌죠. 빨라졌죠.
에스터 씨는 이런 시간이 오기까지 자신에게 힘을 준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장량입니다.
역사 속 오늘. 1802년 2월 26일 소설 노트르담의 꼽추와 레미제라블로 유명한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가 프랑스의 부장송에서 태어납니다. 유년 시절부터 문학에 흥미를 갖고 있던 위고는 20살 때 시집 오드와 기타 시를 발표하면서 문단에 데뷔하게 됩니다. 위고는 이후 1851년 나폴레옹 3세가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자 이에 반대해 망명길에 오르게 되고 이 기간 동안 또 다른 그의 대작 레미제라블을 발표합니다. 장발장으로 잘 알려진 레미제라블은 한 가난한 노동자가 빵 한 조각을 훔치다 체포돼 감옥 생활을 하고 이후 13년 후 다시 사회에 나와 이름과 신분을 바꿔 다른 삶을 살며 성공하지만 그를 뒤쫓는 한 형사에게 걸려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는 내용을 담은 소설입니다. 위고는 이 소설을 통해 가난한 민중들의 삶과 그들의 혁명을 사실적으로 담아냅니다. 소설가로서 시인으로서 또한 정치가로 한 인생을 산 빅토르 위고. 그는 시와 소설, 민중을 위한 실천적인 삶을 통해 프랑스인들의 마음을 움직인 위대한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1993년 2월 26일 미국 뉴욕의 110층짜리 세계무역센터 지하 주차장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합니다. An explosion underground in the garage section of the World Trade Center in New York City has killed 이 폭발 테러로 6명이 숨지고 천여 명이 다쳤습니다. 조사 결과 폭발은 국제 테러 조직인 알카에다와 연계된 이슬람 과격 원리주의자들의 소행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며칠 뒤 범인 4명은 체포돼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테러의 주범인 남지 요세프는 폭탄이 터지고 몇 시간 뒤 파키스탄으로 달아납니다. 미국 수사당국의 끈질긴 추적 끝에 요세프는 사건 발생 2년 뒤인 1995년 파키스탄에서 체포됩니다. 하지만 이날 테러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로부터 8년 뒤인 2001년 9월 11일 알카에다 테러분자들이 민간 항공기 두 대를 공중 납치해 세계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을 들이받은 것입니다. 이 9.11 테러로 미국 뉴욕의 상징인 세계 무역센터는 완전히 붕괴되고 사망 또는 실종된 희생자만도 3천여 명에 달했습니다.